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까지 또 이 야고보서 4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10절까지가 큰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잠시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멈추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몇 주 살펴본 후에 학개서 말씀을 주의 설교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야고보서의 남은 구절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가정성경공부 모임 때 우리 3장 13절부터 4장 10절까지 말씀해서 받은 여러분 은혜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악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오로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야 될 삶이 이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인 4장 6절까지 10절까지의 6절에서 10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요약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그 은혜로 오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복음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더 큰 은혜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4장 7절부터 10절에 여러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은 잘 보시면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이 회개라는 것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7절로 오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4장 7절 첫 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therefore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므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 복종하라. Submit yourself to God.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삶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복종으로 오지 않아요. 겸손이 하나님을 향한 복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종은 회개와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로서의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전쟁에 비유하면 포로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와도 같은 적극적인 복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고요. 아들로서의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에서 나오는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기쁘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하게 하시는가? 이어오는 구절에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복종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7절부터 10절에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일곱 가지 명령이 따라와요. 우리가 무엇을 복종해야 하는가? 7절에서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넷째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섯째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하십니다. 여섯째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다 회개와 관계되는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 회개의 내용이 이 명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회개에 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7문답에 회개가 이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관한 소요리문답 87문답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7가지 명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마귀와 유혹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87문답의 회개의 내용과 같아요. 어떤 주석은 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시며 주시는 이 일곱 가지 명령을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며 싸우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은 끝까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죠.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얍복강가로 찾아와 야곱과 씨름해 주셨어요. 환도뼈를 치시며 야곱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씨름이고 싸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겸손이 낮아지지 않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싸우라고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일곱 가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7절에 가장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하세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가장 먼저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교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 교인 되실 때 다섯 가지 서약하셨죠? 그때 네 번째 서약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겠다라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인 서약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걸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명령을 복종하시고 여러분이 맹세한 교인 서약을 힘써 지키셨나요? 우리는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부터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낚아채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의 정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그걸 낚아채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십니다.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그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거기에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낚싯밥을 먹으려고 물고기가 맴돌듯 그러면 낚아챈다는 거예요. 즉시 물리치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창세기 3장으로 먼저 가보면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 죄의 정욕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정욕으로 유혹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곧바로 물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머뭇거리며 그 자리를 머물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아담의 죄성을 따라 태어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항상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에로 찾아오는 유혹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다가, 그 자리를 맴돌다가 죄를 짓고 우리도 함께 범죄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대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담과 이브가 받으셨던 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 생각나시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광야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오직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쳐갔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기심을 붙들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김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죄의 정욕으로 미혹되는 일이 없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심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음행의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가 음행으로 시험을 할 때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 세상으로, 정욕으로, 우상숭배로 우리를 유혹할 때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러한 정욕으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 죄의 정욕을 따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쓰여진 한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피하라! 피하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flee!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 하셨죠? 우리도 마귀를 피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Flee from immorality. Flee from idolatry. Flee from all the temptations of devil. 피하라. 이게 좋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는 뭘까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맴돌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일까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십자가 들이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도 우리를 피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도 우리를 도망칠 것이다. Flee.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죄의 유혹을 피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될 거라는 거죠. 그 낚싯밥을 맴돌다가는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속히 피하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도망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생각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속히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요셉이 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고난을 겪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구원자의 자리로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도 우리를 피하여 도망쳐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망치기만 했는데 마귀가 도망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쳐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도망쳐가는 것과 마귀가 도망쳐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는 그냥 피하여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싸우는 싸움이에요. 죄 안 지려고 피하여 도망쳐가는 것.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우린 그걸 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여 도망쳐갈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디로 도망쳐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디로 도망쳐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마귀가 세상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너희를 미혹할 때에 도망쳐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앞구절에 어디로 도망쳐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의 시험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망쳐갈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없어요, 이곳이. 나중에 보겠지만 구약에서도 도망쳐 피하여 갈 곳을 죄지은 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곳이 있죠. 도망쳐가라, 그리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도피성, 피난처, 우리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찬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에서 피하여 도망칠 때에 예수님께로 피하여 도망쳐가면 flee from devil and flee to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굳게 붙들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피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무서워서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도망쳐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어오는 8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피하여 가라, 도망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후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4장 8절 첫 부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명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것, 그저 아무 곳에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엥기조라는 단어예요. 엥기조. Draw near to God.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Draw near to God. Come near to God. 구약에서 70인 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draw near to God은 언제 쓰이냐면 예배의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예배를 가르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뜻의 엔기조가 또 구약의 70인역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여져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꾸절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마귀도 우리를 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것이 잘못 들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좀 행위 중심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정성을 보고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런 말씀으로 쓰이는 구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너희 행위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을 주실 거야 하는 우리의 행위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또 복음도 아니죠. 세상 종교의 원리이지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과의 교제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죄의 유혹과 악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갔던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된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세요.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돌이키면 항상 가까운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늘 회개 가운데 심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면 가까이 나오는가, 그 모습을 8절 뒷부분부터 알려주세요. 4장 8절 뒷부분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죠. 그 모습 그대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돌이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Cleanse your hands and purify your heart. 뭘 명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purify, 성결하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구약에서 정결케 되는 율법의 예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었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손을 씻으라 하고 정결케 되는 예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숯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계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보세요. 제단 또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기 전에 수족을 씻으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 이 율법에 정결케 되는 예식이 가르치던 바가 무엇이었나요? 이제도 우리가 율법에 정결케 되는 물로 씻으면 하나님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가르치던 현실이 있었죠. 이제는 그 율법에 정결케 되는 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손만 아니라 수족만 아니라 온 몸과 영혼이 다 씻김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천국 제사장들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슬퍼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라. 또한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간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둘 다 속한 자처럼 두 주인을 섬기며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악한 삶에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더라도 또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 보혈 붙들고 또 나오라. 이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나오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이것도 구약의 회개의 명령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도 바울도 회개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는 sorrow, 애통,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이 또 따라옵니다.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래요. 사도 바울이 주신 명령과 반대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둘이 다른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의 그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항상 그때서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명령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으로 하십니다.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4장 6절의 첫 부분과 같은 명령이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께서 높이신다. Humble yourselve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e will exalt you.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간다. 주의 임재, presence,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도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피조물된 모습, 소망 없는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두었던 소망에서 떠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것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더욱 복음의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의 모습이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어디까지 높여주실까요?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까지 높여주시고 앉혀주시고 생명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주셨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 누리라고 하시는가? 회개. 회개를 통해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영광까지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자원하여 먼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명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더 잘하면 더 큰 상급 줄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광까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까지 나는 가는 날까지 우리 평생의 싸움,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싸움, 이 싸움을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그리고 이 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부지런히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이 낮아지는 싸움을 싸우다가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시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바치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붙들며 참 자유를 얻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힘 넘버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